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앙은 반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반응이다. 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죽어있는 것은 반응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좀 덥죠. 더우면 식물들이 아주 빨리 반응하죠. 색깔이 변합니다. 물 닿는 데와 물 없는 데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이 침엽수들은 괜찮은데 화렵수들은 물 주지 않으면 그냥 이파리들이 노랗게 되고 꼭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반응합니다. 좋을 때는 좋은 반응하고요. 기쁠 때는 기쁘게 반응하고요. 또 슬플 때는 슬프게 반응하고요. 속상하면 속상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외로울 때는 외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지금 저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별일도 아닌데 예민하게 싸우고자 덤비면 이게 뭔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잘못 건들면 큰일 나죠. 또 어떨 때는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는 화낼 만한 일인데 화 안 내요. 그럴 땐 왜 그런 거예요? 속이 편안한 거예요.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 했다가 커피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 다시는 얼굴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들을 살피면서 이야기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언제든지 할 줄 알면 그게 성숙한 거예요. 내 삶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 자연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환경의 모든 것을 다스려서 반응할 줄 알면 그게 성숙한 거죠. 그래서 성숙하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참 너무 비즈니스가 안 됐어요. 그럼 주일날 오면 힘들어요. 또 일주일 내내 부부 싸움 했어요. 사람들 만나면 귀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을,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반응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좀 그래도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라는 분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욥. 욥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고난 받았던 사람. 그런데 인내했던 사람. 이렇게 고난과 인내 대명사 그러면 욥이라는 분을 떠오르게 됩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또한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고난 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뭐 남 사기쳐서 부자 된 사람도 아니고요. 게을러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요. 또 뭐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잘 안 섬겨서 어려움 당했던 사람 아닙니다. 뭐 성질이 못돼서 괴팍해서 뭐 관계가 나빠서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외롭게 고난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참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보면 욥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대표적인 분이에요. 어떤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분은 분명합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욥기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어때요? 1장 1절부터 욥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죠. 순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났어요. 악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았던 분이에요. 신실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요. 남자가 일곱이고 여자가 셋이에요. 열 명의 자식을 주셨어요. 소유를 주셨어요. 양이 7천이에요. 약대가 3천이고 소배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동네 동쪽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믿음 좋죠? 자식이 열이나 있죠? 그리고 동쪽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새 도청하고 함께 먹고 마셔요. 형제들이 부잣집 자식들이 되면 서로 쌈박질하기 쉬운데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어떤 집안이에요? 가족들이 우애가 좋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아주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뭐 했어요? 성결케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길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줄 알고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식들이 행동으로는 아니지만 혹시 마음으로라도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줄 아는 자식들에게 예배를 가르쳤던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런 욥이 고난당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진짜로 훌륭하게 살았던 분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그 고난만 생각해서 그런데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했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천상의 회의 장면들을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봤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탄이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 제기가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럼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여기는 한번 같이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같이 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예. 까닭 없이 경외하리까라는 말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부하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욥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섬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 그 이유 없으면 욥이 섬기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섬긴다라는 거,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섬긴다.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어떤 까닭이 있어서 섬길 수 있다라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욥은 너무 잘 돼서지만 우린 또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자 섬길 수도 있고, 뭐 어떤 다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욥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거 다 빼앗아가면 욥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욥에게 해당돼서 다행이지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면 이게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허락하세요. 그러한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신 걸까요? 욥이 이기기를 바라셨어요. 시험에서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세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의미 사탄도 모르고 욥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세요. 드디어 시험이 시작됩니다. 무시무시한 시험이에요. 제일 먼저 보면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아까 본문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소유가 다 없어져요. 물질 예나 지금이나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또 종들을 죽여요.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만한 일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엄청난 일이 욥의 생애 가운데 벌어졌어요. 하나님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지금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뛰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집 기둥들이 다 무너져서 거기 있던 자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식 하나만 잃어버려도 이게 가슴에 묻는 일인데 이게 열 자식이 다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식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별개일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자식을 앞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사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건 뭐 감당이 안 되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 생각 제일 먼저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라는 질문 들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긴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제일 잘 알 뿐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참 괴로운 질문이지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욥이 감당할 만한 그런 고통의 수준을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아까 읽은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욥이 반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어요. 예배하며 이 표현입니다.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풍습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괴로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우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여야 되면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살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냥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그냥 기어서라도 갈 수만 있다면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겠죠. 근데 사실 일단 말이 필요가 없고 그냥 엎드려 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죠. 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닥치게 되면 말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 있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참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왜 엎드렸는지 아세요. 왜 왔는지를 아세요. 뭘 원하는지도 아세요. 하나님 뭘 보시냐면 와서 엎드리는 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다 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상황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신 분입니다. 재물도 주셨고요. 자식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거 다 가져가셔도 괜찮은 분입니다.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었거든요. 지금 그와 유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인이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면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잠시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맡은 자예요. 그걸 청직이 그래요. 우린 관리인인데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는 믿음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다 읽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흐트러진 거거든요. 자세가 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가 끝까지 반듯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난 잘못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흔히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말을 툭툭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있고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욥이 1차 시험에서는 통과를 했어요. 욥 1장에서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남탓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음에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결단을 해보세요. 남탓하면서 살아가는 거 참 치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살기 우리 쉬운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니까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식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가져갔다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떤 시험을 하냐면 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을 쳐보겠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영악해요. 그리고 참 악해요. 교활해요. 욥에게 그래서 병이 생기게 되죠. 여기 보니까 2장에 보면 욥이 머리부터 정수리,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 그래요. 7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래서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가려웠어요. 그래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요. 뾰족하게 만들어서 몸을 긁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괴로우면 이럴까. 특히 참 온몸이 이렇게 근지러운데 이 발바닥까지 그렇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발바닥 같은데 벌레 물려서 가렸거나 아프거나 하면 그게 참 고통이 심하잖아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근데 더 끔찍한 일이 생겨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 이 굉장한 아내예요. 지금 남편이 진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게 확 휘발유를 껴버리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험악하게 이야기를 할까?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이게 참 위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그러질 않고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한테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해라? 원망해라. 그리고 너 죽어라, 자살해라.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야, 저 이거 보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아내들은 우리 교회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끔찍한 연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이런 여자일까?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요 며칠 상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예요? 세상에 이런 팔자가 없죠. 남편 착하죠. 믿음 좋지요. 제일 부자지요. 자식들 소간세기죠. 아니, 이런 여인의 삶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귀부인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던 여자잖아요. 손에 물 안 묻히고 산 여자예요.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종 많지요. 아무리 돈을 써고 써도 이거 다 못 쓰고 죽을 여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다 날아간 거예요. 자식 다 죽었어요. 낙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문화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위에서 밑으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내려와도 보통 내려온 게 아니에요. 맨 꼭대기에 있다가 바닥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 하나 남은 남편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와장 가지고 몸 퍽퍽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가렵다, 저기 가렵다, 긁어달라 그랬겠죠 또.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랬더니 참다 참다 보다 못해 뭐 많이 참은 것 같지는 않은데 보다 못해 하도 악에 바치니까 하는 소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냥.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배신,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같이 죽자도 아니에요. 같이 죽자도 아니고 너 죽어버려라. 너 죽어버려라. 참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요백에 있어서는 당하는 고통보다 아내 이야기가 아마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아내의 악담에 대해서도 10절 보면 2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예. 믿음 없는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참 요비 훌륭해요. 믿음 없는 아내와 말다툼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어요. 믿음 어린 사람들이랑 사실 긴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잠언에도 보면 그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야.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혹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혹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그냥 받아야지, 달게 받아야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혹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곤고하게 하신다면 그거 감당해야지, 그거 참아야지, 그거 견뎌야지, 그거 인내해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이랑 2장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장면이에요. 정말로 답답한 장면이에요. 그 다음부터도 마찬가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아주 답답한 얘기를 지루하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전반부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욥기 전반부에서 1장, 2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답이에요. 제일 먼저는 예배자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복할 때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어려울 때 지키는 것 또한 못지않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고 하면 이거 참 인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지 아주 세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욥기 1장, 2장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욥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욥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나도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길 소망합니다. 나도 이렇게 신앙의 반응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신앙, 짧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 수 있고요. 저렇게 반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어떠한 미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살아왔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성숙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사는 거 믿음으로 성숙한 반응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